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4일 오전 7시 41분경부터 7시 51분경까지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코스 소속 3국 정상들이 어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유지에 대한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정상은 또 오코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역내 중국의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해왔다며 핵 잠수함을 통한 대중국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소속 세 나라의 전례 없는 협력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오랜 관계의 힘과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겠다는 공동 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정상은 호주에서 승조원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호주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종료되고 중국 정부의 업무가 재개된 이후 두 정상 간 전화회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결과 신냉전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샌디에고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시 주석과 만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미국이 지난달 미 본토 상공에 떠있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한 이후 더욱 악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자국의 목표는 군사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인용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 때문에 러시아의 목표 달성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떠난 이후에나 평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우크라이나 신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수출 협정이 60일 동안 연장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베르신인 러시아 외무차관은 어제 유엔 관리들을 만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반대하지 않지만 연장은 60일 동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로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협정 연장 기간은 최소 120일이라면서 60일 동안만 협정을 연장하겠다는 러시아의 입장은 튀르키예와 유엔이 서명한 문서와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중단했던 관광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15일부터 재개합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을 주요 7개국, 즉 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양한 발사 플랫폼과 장소를 활용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북한의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은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62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합참은 비행 고도와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한 정보 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현에서 620km 거리면 제주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비행거리로 미루어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 가까이서 미사일을 쏘므로써 한반도 긴장상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로 추정이 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하에 연합 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추적 감시할 것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세 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상으로 쏘았고 지난 12일엔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잦은 도발은 지난 13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근 도발이 다양한 발사 플랫폼과 발사 지점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요. 발사 장소도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훈련에 대응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들을 다양한 장소,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무력 시위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한 연합훈련 기간 중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원된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자신들의 도발을 내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아사자가 나올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과 이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부각시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즈음에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고 한일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 열도 방향으로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내부는 결속시키고 남한과 한미, 한미일을 일관시키고 갈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도발을 최대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 전후로 미국의 최신 정찰기들이 잇따라 동해와 서해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에서 8시 무렵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에 출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의 RC-135U 컨베센트 정찰기도 한국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오후까지 감시활동을 폈습니다. 미국이 최신 정찰기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 감시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도발 움직임까지 감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자위의 방패 연습 기간 중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나 ICBM 정상각도 최대사거리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미국과 한국의 강화된 연합훈련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SLC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CM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SLCM 발사를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유사한 행동의 맥락에서 말했듯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ware of the DPRK's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test as we've said in the context of similar actions.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의 또 다른 사례라며 그것들은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도 용납할 수 없는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수많은 위협에 대처하고 이번 행정부 초기에 제시한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조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focused o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multitude of threats that's posed.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동맹인 일본, 한국과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 두 동맹과 심화된 협력을 환영하고 양자뿐 아니라 삼자 간에도 계속 협력할 것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3국 관계가 우리 공동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도발을 계속 목격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고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e continue to see these provocation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on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도 살펴볼 것이라며 최근 며칠 사이 우리가 제재 회피를 단속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들을 추적한 사실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의 공동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기간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7차 핵실험은 그 자체로 영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 seventh nuclear test would be a dangerous provocation. That would itself.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도 특별히 5개 상임 이사국이 이러한 불안정한 사안에 대응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길 바란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5년 만에 실기동 야외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한 연합 훈련은 오래 지속되고 일상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ook, the exercises that you're referring to are long-standing, they are routine. They're
이어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모두를 지원한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은 우리의 안보 공약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북아시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과 영내 미국인은 물론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따라서 연합훈련은 그런 안보 환경에 따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보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이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it is as a result of that security environment that we are as a result of that.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대화와 외교에 관여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며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이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우려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ugment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U.S. forces there, as well as citizens and forces in Japan.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한국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에 대한 위협을 증대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확장하고 발사 체계를 다양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저수지와 이동열차,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 원점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고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가 어려우며 잠재적으로 한국 해안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사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추가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려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방위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n the different types of missiles is the clea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create dilemmas.
맥스웰 부대표는 우리가 다양한 미사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한 동맹에 대해 딜레마를 조성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라며 다수의 다양한 역량과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방위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비행하고 있어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824 영웅함을 활용해 별다른 개조 없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같은 2,000톤급의 잠수함으로는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f you've seen a U.S. missile submarine, they have a bank of 24 in the Ohio.
베넷 연구원은 미국의 18,000톤급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24발의 핵 미사일을 쏘는 발사구가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한 개뿐이고 수평 어뢰 발사관은 2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역량이 초보적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추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ill play a very long road until they have nuclear submarines or other technologies that are silent enough.
실러 대표는 미국의 잠수함 추적 기술에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핵 잠수함을 북한이 개발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잠수함처럼 세컨드 스트라이크 역량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또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 잠수함이 미국의 핵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kind of submarine would have to go a very long distance to get close to the United States. Now, the U.S. has pretty.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상당히 정교한 대잠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과연 미국이 놓칠 만큼 북한의 잠수함들이 조용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용 잠수함을 한 척 가지고 있을 뿐이며 추가로 한두 척을 건조하는 징후들이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소련이 설계한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들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한 동맹도 이에 맞춰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다종화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새로운 역량이 아니며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방위 개념과 역량,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따라서 북한이 시험에 나설 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진전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eeds to be modified to cover these cruise missiles because they are really threat, particularly in the region.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군 등 영내의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가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항미사일은 점증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북한의 개발 추이를 볼 때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과 맥스웰 연구원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될 당시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역량을 보이지 않았을 때였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향후 기술 개발을 내다보고 순항미사일 발사도 금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적인 안보리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날 미국과 한국의 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특히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가 11개월 만에 다시 전개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첨단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포트 등에 따르면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 RS가 12일 오후 한반도에 전개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방위산업기업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RS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11개월 만입니다. RS는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처음 배치됐으며 같은 달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이후 한반도에 추격한 것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찰과 전자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S는 6,350kg의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도 고도 12km 이상 상공에서 최대 1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는 이날 리벳 조인트가 수도권 일대와 강원도 등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또한 한국공군의 E-7A 피스아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도 이날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내국과 한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13일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9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자 및 역내 글로벌 공조 분야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유럽연합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임의원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유럽연합 측에선 군나 비건트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과 한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타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행동에 관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비핵화된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달성을 목표로 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도 강조했다고 유럽연합은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는 광범위한 안보와 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에서 정치 안보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양측은 해상안보와 사이버안보, 대테러 등의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안보협력 확대가 가능한 영역을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에너지, 무역, 보건 등 한국과 유럽연합의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 공동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은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내 탈북민에게 국내법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중국은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되기 쉬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지난 1, 2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에 수백 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 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과 법적 근거를 요청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며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중국 정부에 계속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BOA에 구두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엔 내 여러 협약 이행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5월에 열릴 중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한일 3국 공조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두 기여하고 한일 간 진지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원들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이것이 미한일 3국 공조 확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계 미 의원이자 미한일 의원회의 미국 측 단장으로 활동해온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도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11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가 이렇게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과 일본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맹은 계속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양자공조회장에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 기쁘다며 이 수십 년 된 도전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양국이 진지한 대화를 계속하길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중국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에 있어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동맹국을 오랫동안 갈라놓은 이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모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7일 성명을 내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런 노력에 있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 강제징용 분쟁의 외교적 해법이라는 최근 발표는 역내와 자유세계의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외교와 협력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각각의 의지 덕분에 20세기 갈등의 긴장이 21세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이번 발표가 한일 그리고 미한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원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성과에 대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우리의 나라들과 국민들 간 더 지속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전,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희망을 북돋우는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 해결은 역내에서 지금같이 중요한 순간에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한 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반겼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앨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주 7개국의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70주년이 된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터니 김 연구원은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G7의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터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3일 BOA와의 통화에서 현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G7의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uld make sense given all that we're confronting these days. Certainly, I think you know, over the last years, what we've seen is the Republic of Korea.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재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교토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우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보도하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되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ROK might be invited as a to the next G7 summit. Again, I think if you look at the role that the ROK played in the G20 has played in the G20 over the last decade, so it's a good example.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13일 B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certainly valid arguments for considering South Korea as a possible additional member, but South Korea, because it carries more and more weigh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ecause of its economic strength.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 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In particular, continuing to increase South Korea's role within the G20 framework. It's the kind of step-by-step engagement with the Quad.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미한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거나 자행하는 북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를 갈구해온 북한 주민의 오랜 인내에 유엔이 실질적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 워치가 북한 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새롭게 조명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새 보고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 조치가 어떻게 취약 인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 윤이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가뜩이나 식량과 의약품, 보건, 생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규제의 불균형적 영향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주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제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감소하고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 만연하고 일상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서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이 북한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구금된 여성을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식량 박탈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또 다른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관한 암울한 전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략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를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음을 강조하며 유엔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선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증진 목적에 다른 메커니즘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폭력을 아무런 처벌도 없이 저지르는 것이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BOA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과 열병식에 집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더 큰 고통을 주는 역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 워치는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미국, 한국, EU, 일본, 룩셈부르크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엔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헤이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군축 차관이 북한이 불법으로 제작한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고무적이라는 소감과 함께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VOA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작품임을 확인하고 유엔이 조사 중인 아프리카 베냉의 여군 동상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는데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베냉을 방문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북한이 만든 30m 높이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된 이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 군인 다호메이 아마존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서 비오이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건립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젠킨스 차관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같은 날 돌연 사진과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삭제 전 NK뉴스가 미리 저장해 공개한 이 게시물을 보면 젠킨스 차관은 즐거운 2023년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베냉 코토누의 아마존 동상 앞에 서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타시 항베 여왕의 유산과 지금의 베냉을 지킨 여성 전사에 대한 강력한 묘사라는 동상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선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포즈를 취한 동상의 제작자가 북한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무부에서 국제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가 북한이 불법으로 제작한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고무적이라는 소감과 제작 의의까지 덧붙여 이를 트위터에 공개했다는 사실은 자칫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BOA가 이 동상의 제작자가 북한이란 사실을 처음 공개한 건 2020년 9월입니다. 이후 BOA는 2021년 7월 한글로 된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며 베냉의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BOA가 공개한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해외 동상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이듬해 추가로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북한 직원이 동상 건립을 관리하고 감독해온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 연계한 어떤 종류의 사업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베냉의 동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젠킨스 차관이 해당 게시물을 왜 삭제했는지, 베냉 정부에 북한 동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즉답 대신 그 트위터 게시물은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강조한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끈기, 결단력, 리더십과 더불어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엄청난 기여와 성취를 기념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다양한 인종의 여성과 소녀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이를 증폭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이 북한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군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추가 질문과 해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젠킨스 차관은 올해 2월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발언에 대한 VOA의 질의에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애국가 음원은 1942년 VOA 방송이 송출한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일제강점기에 VOA가 한국인들에게 국제정세를 전달해 독립준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애국가 음원이 VOA가 1942년 방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 고신대 석좌 교수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제강점기인 1942년 7월 6일 VOA가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송출한 애국가 음원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몇 해 전 KBS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이 애국가 음원을 처음 발견해 대한민국 국립역사박물관의 전문가 등에 의뢰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KBS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KBS 현대사 아카이브를 개설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다 문의를 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담당자 저한테 여기 나오는 이 애국가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의뢰를 받고서 내용을 감수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되어진 최초의 애국가 음원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졌지요.
당시 워싱턴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VOA가 한국어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설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육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애국가가 공개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김영석 이사장이 제공한 애국가 음원을 들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어 연설 앞뒤 한국어 연설엔 연설 앞에 한 여성 소프라노가 부르는 애국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호하사를 보호하사로 불렀을 뿐 지금의 애국가 가사와 모두 같습니다. 김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미지방총회에서 발행했던 신한민보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이 1942년 7월 6일 방송됐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한국 역사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어마대로 권면하며 경성하고자 합니다.
한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애국가 노랫말은 1907년 전후에 만들어졌으며 작곡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 선생이 1935년 작곡한 뒤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후 임시정부와 국민회 등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국가로 자랑스럽게 불렀다며 이 때문에 당시 조선총독부가 애국가를 철저히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1936년 3월 4일자로 조선총독부가 이 애국가 악보는 발매 금지, 국내에서 발행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보아수도 안 되는 그런 발매 금지도서로 공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제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또 그다음에 이 애국가가 우리 당시에 민족들에게 이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김형석 이사장은 또 모든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VOA는 한국인들에게 독립의지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소리 단파방송을 통해서 국제정세를 이해를 하고 독립을 준비했다고 하는 광복을 준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의 산 증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끼친 영향은 굉장한 요즘 말로 하면 그 전파를 통해서 이 독립정신을 일깨웠다고 하는 그것이 아주 당시로서는 첨단적인 독립운동 방법이었고 또 그것이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당시 일제의 강압에 좌절돼 있던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야말로 굿뉴스였죠.
실제로 당시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들은 몰래 VOA 방송 등을 청취해 독립운동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다 발각돼 최대 300명이 체포되고 여러 명이 옥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1942년 발생한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밀청사건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애국가 음원은 1946년 경성방송국이 송출한 이화여고 학생들의 합창이었다며 VOA 방송의 애국가는 4년이 앞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해당 VOA 음원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사 기록 영상 아카이브 플랫폼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아직 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일각에선 애국가 노랫말 문제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8년 3월 14일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츠히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물가가 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민중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무력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이었던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 책을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